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음식 비유로 아니 갓난아기에게 단단한 그런 뭐 고기를 먹일 수가 없고 부드럽고 순한 음식인 분유나 우유나 엄마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기에 사역을 할 때 쉽고 간단한 단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속 가르쳤더랬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우유를 먹이듯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리와 성경의 교훈을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역시 기독교의 깊고 넓은 내용들을 미처 소화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수준 초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식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의 교훈이 이런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깊고 넓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전제하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2절 뒤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그때로부터 처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낼 때까지 시간이 추적을 해보면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3, 4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최소한 3, 4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전서 안에서 지금 계속 바울이 펼쳐가는 주제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았고 여전히 그때의 그 수준에 어린아이 수준에 딱 머물러서 그 머물러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여전히 시기가 가득하다. 그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지도자들 중심으로 바울파다 아볼라파다 라고 서로 나뉘어져 있고 그것도 모자라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탁월하다. 이 지도자가 더 탁월하니까 이 라인에 서야 내가 더 탁월하다 라고 말하는 수준을 지금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라지 않고 있는 신앙. 여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 같다, 어린아이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이 수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고 넓게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를 알기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수용하고 있는 연약한 수준의 어린 믿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라지 않고 있는 신앙. 여전히 그의 가치관과 그의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수준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던지고 있는 중요 주제, 시기하고 파벌하고 논쟁을 이들이 왜 했는가라고 볼 때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냐? 교회를 다닌 지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특징이 뭐냐에 대해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이고 균형 잡히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성과 세상적인 경험을 더 내세우며 자기 생각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가 보다 자신이 교회 밖에서 형성되어 왔던 지식이나 그의 경험을 더 내세우면서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나 신앙,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66권의 성경을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 알아가야 된다는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압축되어져 있는 의미와 성경이 기록되어진 배경 속에서 문장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으며 이 성경의 문장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의미들을 추적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이 이해되어져 왔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며 통일된 관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단 자기가 묵상한 수준, 자기가 결정 내리는 수준, 자기가 이해해버리는 결론을 가지고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주장에 치우칩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다잖아. 내가 싫다잖아.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진리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폭이 좁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반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바울이 계속 세상의 방식,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불건전한 파당을 형성하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막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속이고 유혹하는 세속적 가르침에 그냥 팡팡 넘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자라지 않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면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됩니다. 그 객관성이나 일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66권 성경의 종합적인 이해와 그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나라는 시간적 수직성 상황에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배경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저 사람은 이러니까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직분자 목사에 대해서 A 1등급, 저 사람은 2등급, 3등급, 각자의 관점으로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던 그 우등한 지도자의 이름에 내가 속고 나는 저 사람 타다라고 말해버리면 마치 자기의 경건이 더 탁월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으로 이런 어리석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딱 세상적인 수준,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형편을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자라지 않고 있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5절 이하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5절 이하입니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등급을 매겨서 옳거니 저거니 저 사람 탁월하니 열등한 것이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교회 직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교회의 일꾼과 직분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추종하는 자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사람 바울 자신, 그러니까 아볼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주님께서 일을 맡기신 디아코노의 일꾼에 불과하다. 일꾼이다, 일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일을 맡기신 일꾼이다.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하인이 주인 옆에 서서 시중을 드는 겁니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인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란 뜻에서부터 이 단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꾼의 핵심 가치는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섬김의 직분이다. 교회의 모든 일꾼은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회의 일꾼,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은 추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의 왜곡은, 어떤 종교 집단의 왜곡은 항상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의 추종의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은, 물론 다른 종교를 빼놓고 봅시다. 기독교만 놓고 볼 때 기독교 안에서의 모든 직분과 일꾼은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세워지는 직분이다. 이게 기독교 직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따라가고 줄을 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 성기라고 하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5절에서 일꾼이란 단어를 가지고 교훈을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 직분의 본질에 따라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농부 비유를 씁니다. 나는 심었다. 휘트웨인 심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블로는 물을 주었다. 포티제인 계속해서 자라게 하고 관리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일꾼을 오늘 농부 비유를 딱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단어를 좀 더 풀어볼까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따라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을 한 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개척을 하고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그것이 내게 주어진 과업이었다. 내 뒤에 찾아온 아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며 너희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양육하고 좀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는 더 이상 심고 물주는 이런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우리는 주어진 과업만 진행했지 실제로 그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바울이 오늘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직분 물을 주는 것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은사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일꾼들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할 뿐이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과업을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 각자의 부르심과 영역에 대한 수고만큼 보수가 주어질 것이다.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은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불렀으니까 주님이 적절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뒤이어 자연스럽게 오늘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 신앙을 주시고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도우미로 사용됐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거예요. 대신 이런 일꾼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인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릴 때는 이 교훈들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기초해서 성숙한 신앙이 생겨나는 게 분명합니다. 객관적인 양식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인 분명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객관화된 그리고 통일된 지식들을 습득하지 아니하면 불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다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구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교회 역사가 영광이 있고 오욕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누가 주관하셨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소화해왔고 이해했는가에 대한 이런 관점들을 폐기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만약에 교회 역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정말 해석된 성경지식이 아니라면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편협하고 불안한 관점과 고집스러운 주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론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성경에 기초한 신앙으로 형성되는 교회에 대해서 신령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하고 이해할 때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건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사역자들은 모두 섬김의 직분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과 재능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척의 은사가 있어서 개척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부르심과 재능이 다양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고 다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회 가는 거예요. 각자 일꾼들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서 감당해야 될 과업인 사명에 성실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 객관화된 직분도 있고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직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든지 간에 목에 힘을 주고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직분은 오직 성도와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섬김의 직분이어야 하고 부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보면 후반부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형성되는 겁니다. 9절에서 바울이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의 독립자로 표현했어요. 이 일꾼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바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로도 표현했죠.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교회의 일꾼이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건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세하게 교회의 직분과 일꾼의 사역들을 본질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6절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건 심고 물 주고 관리하는 것,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 농부로 비유했는데 10절과 11절에서 이제는 두 번째 비유를 씁니다. 일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건물을 세워가는 건축가로 비유합니다. 집 짓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교회 사역자들, 일꾼들을 건축가에 비유해서 그렇게 건축되어져가는 교회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그분이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형성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와 터를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은 영원 불변한 기독교 그리고 교회의 핵심적인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11절까지 강조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직분자들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어갑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의 사역을 이제는 재료로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사역자들, 이 직분들이 사역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데 사역 자체를 다양한 건축 재료로 설명합니다. 금, 은, 각종 보석, 그리고 풀이나 나무 등의 재료로 교회 직분의 사역을 재료로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라고 말할 때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을 왜 다양한 건축 재료로 교회 직분을 사역을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보면 몇 가지 교훈이 드러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직분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평가를 오늘 본문에 강한 어조를 쓰면 심판하신대요. 그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1장 8절이나 고린도전서 안에서 5장 5절 이 단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되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교회 사역자, 교회 사역에 대해 심판하실 때 비웁니다. 불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대요. 불을 가지고 심판한단 말은 타냐 안 타냐니까 그의 사역에 남아있냐 사라지고 없느냐의 유비를 가지고 오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이 나오는 이 표현은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뭐 불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냥 불타서 지옥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서 부름받은 직분의 가치와 직분의 본질을 설명하는 오늘 사역자의 자세이자 직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되어 있다. 이거 오해 없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구원으로 설명해요. 주님 오셔가지고 심판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그래 우리는 금처럼 우리는 금땡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를 차근차근 흐름을 볼 때 교회의 직분이 자체가 그들의 사역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사역의 자세가 있고 사역이 있고 사라져 버리고 말만한 사역도 있다라고를 지금 유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은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사역자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불을 가지고 질러 보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어떤 직분은 어떤 직분자의 사역은 어떤 교회 내의 일꾼의 그 자기의 사역은 불 속에서 끄떡없이 존재해서 남아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불이 왔으니까 불순물들이 확 제거되고 모든 오해들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수고하고 힘썼던 본질과 의도와 중심이 살아있어서 영롱하게 아름다운 본래의 빛이 드러나는 보석처럼 그 사람이 사역하고 난 이후에 그 영향력과 결과가 그대로 남게 될 만한 사역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반면에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수십 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영향력이나 결과가 하나도 남는 게 없이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빼고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주님의 일꾼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난 이후에 사역이 사라지지 않고 빛나게 드러난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그 사역자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영광스러운 보상이라는 게 뭘까요? 뭐 면류관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이미 그 사역의 영향력이나 결과나 생명이 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역의 결과로 남아있는 영향력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그렇게 성도가 영향력을 받고 신앙이 형성된 것 자체가 결과로 보상으로 지금 딱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쳤지만 주님 보시기에 전혀 그 영향력은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치고 지나간 그 사역에 대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고 결과도 없고 물론 신앙의 성장에 별로 그 사람이 유익하게 남긴 것 하나도 없어요. 헛된 힘만 쓴 거겠죠. 평생 동안 헛된 힘만 쓴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해를 받을 것이다. 개혁개정은 그가 해를 받는다. 이게 뭐 그 사람이 사역자가 지옥에 간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수고했던 주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겼던 그 직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서 그가 직분을 맡아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써가지고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진행할 만한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내가 찬양대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인정하기에 너는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건 너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나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진행될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없었어. 어떤 자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남몰르게 흘리면서 간구했던 기도와 그 사람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만한 작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인해 누군가가 변화가 일어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굳건한 신앙으로 자랐던 것들이 막 일어나 증언하는 거죠. 내가 그분 기억한다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바울이 많은 편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고 주님 앞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바울이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기독교회의 일꾼됨과 기독교회의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제 한번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16과 17절은 앞서 2장에서 밝힌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했던 그의 복음 사역은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지식이나 지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2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오늘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이때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가지고 온다면 그가 사역을 했을 때 사역의 도구 그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비롯되고 기억될 게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데 이런 내용의 흐름을 빼놓고 이 구절만 딱 잘라가지고 외워버리면 그냥 교회는 성령의 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안에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를 보세요. 1장에 고린도 교회가 파벌의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의 방식을 그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신앙은 2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야. 다시 오늘 3장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일꾼들은 각자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그 사역이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알맞게 사용될 만한 재료도 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기 혼자의 그냥 생각에 젖어가지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만 것이며 헛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야. 성령이 너희들의 역사에서 신앙이 생긴 것이고 내가 그 성령의 의지에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구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는 신령한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의 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가 모두 사역하는 기간 내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도록 지속적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가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반응하므로 거룩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 가치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본질을 가지고만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신령한 건축 재료인 성령으로 교회 고린도 교회 사역을 진행했다라고 스스로 변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새겨 놓으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이 지나고 다음에 나눌 4장에도 살짝 한 부분이 나왔다가 고린도 후서 전체를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거기에 곁들여야 되는 양념 몇 개를 빼버리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무려 10장이 넘는 분량을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칼질하고 사도니 아니니 리더십을 부정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희 나아갔는데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 이야기를 오늘 3장에서 꺼내는 이유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관점이냐? 내 인간적인 지식이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부르심과 우리 주님의 일맡기심으로 너희들이 나아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인간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고집, 세상적인 기준으로 칼질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오늘 17절에서 준엄하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건축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풀을 사용하고 나무를 가지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칠을 했다고 해서 이게 금이다. 불질러 보면 표가 나잖아요. 풀을 가지고 금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진행되는 방식이나 지혜들을 볼 때 온갖 속임수나 유혹과 거짓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술수들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영원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인생의 가치와 명예를 조장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풀을 사용하고도 금이다라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 그래서 세상은 변합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사조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유수한 대중들이 추구했던 선호도가 높은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고 지식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좋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진리가 돼요.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죽음입니다. 절제가 오히려 부득한 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이 이상해져버리고 어떤 때는 절제가 가치였다가 지금은 쾌락을 추구하는 게 가치가 되는 겁니다.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은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그 지위, 눈에 보이는 파워,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모든 이 관계와 그 직분이 진리인 것처럼 드극하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본질이 뭔가를 보셔야 합니다.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할 만한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지식. 바울은 이런 세상의 표준이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차라리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서 18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어떤 교회 밖에서 추구해왔던 여러 삶에 대해서 마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다라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교훈을 벗어나는 지혜는 의미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교회가 따라가서는 안 될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교회가 유지하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가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은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나 세상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헛되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내버려 두고 어떨 때는 자가당착으로 세상이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21절 교회 안에서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마라. 이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 일꾼들의 우열을 정하고 각자가 우등하다고 주장하는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지금의 그 행위를 빨리 분명하게 그치라 라고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겠죠. 또한 22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모든 교회의 일꾼이나 직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소유가 되어졌다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본질이고 최고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만 판가름해가지고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라고 교훈한 거겠죠. 최종적으로 23절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갈등 구조가 생길 때 누구나가 다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인용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는데 주장이 뭐냐?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인용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다 드러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두 가지 주장이 갈등과 대립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더 선택을 하든지 고민을 해야 될까요? 두 개가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는 자체가 물론 미성숙함이지만 그럴 때 여러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저 이 성경구절 가지고 저렇게 주장하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구절 왜 저렇게 주장하지? 그 논거를 따져보십시오. 그것이 66권 성경에 흘러가는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인지 세상에 기독교에서 나온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해요? 과정들을 가지고 비슷한데 끝이 다르잖아요.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중간에 비약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 비약이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그 비약이 아니라 적합한 해석이고 적합한 과정인가 놓고 볼 때 66권 성경에 아주 정밀하고도 통일력이고 객관적인 해석. 이 말은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 올 때 그 단어와 그 문장과 66권에서 어떻게 그 성경의 교훈을 이해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해석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장대로 다 따라가시오? 구약과 신약이 성경 구절이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신약 안에서도 충돌하는 내용은 이렇고 이렇고 저런 저렇고 그럼 우리 기독교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불안정해 보이고 그 하나님 어떨 때는 막 그냥 심술궂은 아이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결국은 말씀이 객관적이다, 통일된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의 싸움이고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주장이 나올 때까지 논리적인 단계를 잘 밟을 것인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쓰는 표현이죠. 교회는 성경은 신학적인 과학을 버리면 굉장히 이상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이상이 아닌 거예요. 허망하고 없는 관점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마치 바울스에서 배웠지만 이것이 최고의 기독교회가 아닐까라고 지금 추구하면서 생겨난 결론이 파벌과 시기와 분단과 그로 치닫는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바울이 본문 후반부에서 말하는 교회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건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일꾼의 임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주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주님이 각자를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느냐고요? 진짜 믿느냐고요? 그러면 주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 두려우신 주님 앞에 내 주장이나 내 관심과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경외감이 상실되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명제를 빼버리면 어떻게 신앙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일꾼이고 그러므로 이래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보낸 자들이다. 이게 오늘 바울이 3장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일꾼됨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사사롭게 해석하거나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엄중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성경의 가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만한 방식, 영원까지 이어질 만한 영광스러운 태도, 그것에 집중하면서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발전시켜 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는 감추고 있지만 고린도후서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제가 미리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그러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일까요? 교회의 직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사라지지 아니할 만한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중요 힌트 중에 하나를 우리 주님의 대답으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됨이나 기독교 신앙이란 사라지지 아니할 만한 영원한 가치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불가능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빼놓고 기독교다고 말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를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경험이나 실제로 오류가 많았던 교회 안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 물론 교회의 역사는 그 성경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오류가 많았지만 그 적용과 실질의 현장이기도 했더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에 충실할 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또 성경이 필수적이라는 결론도 도출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주님께서 그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일꾼을 보냈다잖아요. 보낸 일꾼을 마다하겠다. 이것도 주님 앞에 폐역한 거 아닐까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를 필수적으로 세우는데, 원하시는데 교회의 직분을 거부하겠다?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자기 고집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오늘 주님은 3장 전체에서 무엇이 신앙을 자라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다. 성경의 교훈에 충실할 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기준이나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 안에서의 경험, 개인적인 주관,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경험 등이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심각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한다. 이게 이미 2000년 동안 교회 현장에서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4월 봄 노회 때 장로 두 분을 세우기 위해 청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어질 이 직분자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 직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중함으로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에서 설교자인 제가 정말 저 사람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인 교훈을 벗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될 책임이 있고, 저를 여러분은 시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 대한 악의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교훈이다 할 때는 순종해야 될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보면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 직분을 호명하고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세워야 될 직분으로, 항상 이 땅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항존직을 말했어요. 나머지는 다 임시직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워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또 다른 직분들도 가능하겠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과 지혜를 수용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들을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서 그 이름에 줄을 서는 이 이상한 모습을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건이나 신앙의 방식을 오해한 거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안내하면서 교회의 일꾼에 대한 바람직한 지식과 교훈을 전달한 것도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인용했던 말씀들을 잠시 살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진다라고 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사람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 또 하나가 진리가 나왔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으로 바울이 여기서 포함시켰어요.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볼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시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사랑이 뭔가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교훈을 가져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이 언급돼요. 아 그러면 이 사랑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신앙이 자란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양상이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읽었지만 한 구절 더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또 사랑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부여된 신앙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하고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을 말할 때 성장해야 하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누가 성장하느냐라고 말할 때 서로 각자의 사역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연합 관계를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연합돼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는 신앙은 잘한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감동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각자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의 선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서 영향력과 삶을 주고받을 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신앙이 형성하는 중요한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성경 구절들을 쭉 설명해 볼 때 진리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요. 진리와 지식은 모두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각자 개인이 말씀을 읽는 것, 연구하는 것, 묵상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 무엇을 연구하시겠어요? 어떻게 연구하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신학적 과학과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말씀의 직분을 결코 소홀히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지식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할 때 개인적인 연구도, 여러분 어떻게 연구하는 게 연구죠? 이게 어떻게 어떤 학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은 또 다른 교회 역사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와 지식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구는 신학적 과학이 파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이 은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의 그 역사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삶의 환경과 일들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신령한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속에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그 일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찬양으로 이어갈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방식이나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치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일꾼들 직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직분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로도 응원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일을 맡게 될 때 오늘 3장에서 가르치는 이 바울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본질에 충실한 교훈을,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후세대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신앙이 자라가되 오늘 바울이 3장에서 가르쳤던 이런 내용의 교훈을 쫓아 신령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죠.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일이 하늘로부터 이만이로다. 주님 순간 은혜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날씨를 늘내 울어라 주님의 마음 엄마가 살면서 그곳까지 나도 믿으리 가는 길과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세상에 다시 오신 그와의 목상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하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곳까지 나오리
오늘 우리 파송 시간에 함께 읽을 소교리 문답을 먼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특강이 좀 길어져서 마무리 못했는데요. 오늘 주보 19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3장과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이 순서가 딱 들어있어서 함께 우리 문답을 읽어보죠. 주보 19쪽에 나옵니다. 제가 29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예,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주가 고난주일로 지키는데 그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 완성된 사역을 성령이 효력있게, 유효하게 각 개인에게 감동을 주고 인식하게 해가지고 적용하시는 사역. 30문, 성령은 그리스도